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의 옷과 몸에서도 황무기인 VX 신경작 용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5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화학무기 분석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흐옹 씨의 옷과 손톱 등에서도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총 15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일본계 영국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 씨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가즈오의 작품이 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졌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즈오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1982년 첫 소설 창백한 언덕 풍경 발표 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1989년 발표된 소설 남아있는 나날로 벤 부커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즈오는 또 위로받지 못한 사람과 우리가 고아였을 때 등 다수의 소설을 펴낸 바 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5일 카탈루나 자치의회에 대해 소집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카탈루나 자치정부는 오는 9일 자치의회를 열어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포할 계획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카탈루나 자치의회가 분리 독립을 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나 자치정부 수반을 향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피하고 싶으면 일방적인 분리 독립 선언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카탈루나 자치 정부는 지난 1일 실시된 투표에서 주민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 정부는 이번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라크군은 5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북부 거점 도시인 하위자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라크 내 IS 점령 지역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이라크군 합동작전사령관인 압둘라미르 알라리아 중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육군과 경찰 등이 하위자를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군과 이란에서 훈련받은 시아파 무장단체의 공동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위자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키르쿠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키르쿠크는 유전지대이며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측 모두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5일 미얀마 정부에게 기자와 구호관계자들의 유혈 충돌 현장인 라카인주를 무제한주로 접근할 것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국제개발처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잔혹 행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이들의 현장 방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기자들의 해당 지역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현지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자유롭게 현장을 접근할 수 없어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패트릭 머피 동남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게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에 있는 라잉카주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로힝야족 반군단체와 미얀마군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4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 범인인 스티브 패독이 라스베가스의 다른 호텔과 시카고 호텔도 예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언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 패독이 시카고 도심에서 열린 음악축제 건너편에 있는 호텔방 두 개를 예약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어린 자녀 앞에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도쿄도의회가 18살 미만의 아동을 간접 흡연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데요. 내년 4월에 시행에 들어가는 이 조례는 보호자가 아동이 있는 방 안이나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삼가할 것과 이 간접 흡연 대책이 갖춰지지 않은 음식점이나 게임장 등에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게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21살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호주 암퇴치운동 측은 담배 구매 연령을 21살로 올리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22만 명 이상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북한의 흡연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에도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오늘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은 오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흐리고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2도, 신의주는 10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2도, 함흥 10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프랭키 밸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1970년대 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그리스의 주제가 그리스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을 고치는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컸는데요. 결국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수요일 워싱턴에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법 집행 당국 간의 첫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이 일본계 영국인 작가인 가지오 이시구로에게 돌아간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군요.
네, 미국과 한국의 통상 당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공식 착수하기로 수요일 합의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진행된 자유무역협정 FTA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내린 결론인데요. 회의 직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앞으로 양국 FTA의 두드러진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더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개정하기로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FTA 재협상 내지는 개정을 한국 측에 요구해 왔는데요. 한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도 양측이 아무 결론을 맺지 못하고 헤어졌는데요. 수요일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한국 산업부는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제 전문 매체들과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FTA 폐기까지 거론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게 한국의 태도 변화를 이끈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 폐기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걸 역점 경제 정책으로 진행 중인데요. 미국 내 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상당 부분이 자유무역협정에서 비롯된 걸로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에 보낸 FTA 개정협상 개시 요구 서한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당시 양국 경제가 함께 현저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의 적자가 계속 늘었고 특히 상품 거래 적자가 두 배나 됐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0여 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한 뒤에 미국이 적자를 많이 봤습니까?
예,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2012년 이래 미국이 보는 무역 적자가 종전에 두 배가 된 걸로 미국 상무부 통계국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276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조금 줄었다고요?
네, 올 들어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131억 달러였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188억 달러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국제무역 적자도 소폭씩 줄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목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미국의 국제무역 적자는 전달에 비해서 2.7% 줄어서 4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이 FTA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예, 한국은 미국이 보는 적자가 이 자유무역 협정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협상보다는 FTA 효과를 두 나라가 함께 분석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를 통해 먼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FTA를 고치는 건 피하자는 게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미국과 한국의 FTA 개정 협상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동의를 얻은 것만으로도 미국 쪽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잡을 걸로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의 법 집행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첫 고위급 대화를 가졌다고요.
네, 중국의 궈성쿤 공안부장이 지난 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인데요.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 일레인 듀크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등과 함께 수요일 만나서 대테러 방안, 마약 퇴치, 사이버 안보, 불법 이민자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의 4개 분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날 회담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미국은 양측이 사이버 보안과 법 집행 분야 등에서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특히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송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중국 공안 요원들이 방문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입국해서 도피범 송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테러와 국제범죄, 불법 이민자 송환 등의 문제에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중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예, 궈성쿤 공안부장은 양국이 상호 이익과 법률,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의 의견을 적절히 처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거 부장은 또 중국은 테러 퇴치와 국제 범죄, 불법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두 나라 사법당국 간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고요.
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후에 대대적인 반부패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공안당국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급 인물들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있어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부동산 재벌인 구원구이 정치원 홀딩스 회장이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인데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서 송환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구원구이 회장을 뇌물공여, 납치,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 명단에 올리고 체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권구희 회장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해서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권구희 회장이 현재 미국 망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이 권 회장의 송환 문제도 거론됐습니까?
현재 발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VOA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이 권구희 회장의 송환을 위해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헤더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와 관련해서 그 문제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소관으로 두 부서가 주관하고 있다면서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그 문제가 논의됐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구희 회장은 당초 목요일 이 워싱턴에서 중국 고위급 지도부의 비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취소됐습니다.
네, 지구촌온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군요.
네, 올해 노벨 문학상은 일본계 영국인 작가인 가지오 이시구로에게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나날들, 우리가 고아였을 때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인데요. 노벨 문학상 주관 기관인 스웨덴 할리먼은 목요일 수상자 발표를 통해서 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진 소설 등을 통해서 세계를 연결하는 환상 밑에 심연을 드러냈다고 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계 영국인이라는 출신 배경이 좀 독특하네요.
예, 이 시구로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는데요. 6살 때인 1960년에 영국 해양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 이주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인 1982년 영국 국적 얻으면서 본격적인 창작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발표한 첫 소설 창백한 언덕 풍경이 위니프레드 홀트비 기념상을 받으면서 작가 생활 초창기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스웨덴 할리모니 위대한 정서적 힘을 표현한다라고 극찬했던데 어떻게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작가입니까?
네, 이시구로 씨는 문학 비평가들은 물론이고 대중으로부터도 고르게 호평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특유의 문체로 표현해 왔는데요. 지난 1995년 자국 최고영예인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고요. 1998년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도 문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대중성에 집중하는 작품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를 보내지 마, 녹턴은 이 세계 각국 베스트셀러 목록 윗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문학상까지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분야 발표가 남았습니까?
예, 금요일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시상식은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리고요. 분야별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900만 크로나 미국 돈으로 110만 5천 달러 정도의 상금을 줍니다. 공동수상의 경우는 이 정해진 상금을 같은 액수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상원 민주당이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 조사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육류와 가금류의 항생제 사용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조례를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용의자를 포함해 59명이 사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된 소식, 이 첫 소식으로 보죠. 자, 보통 이런 사건이 나면 미국 연방의회에서 의례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수요일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It would ban the sale, transfer, importation. Our bill is simple and straightforward.
네, 파인스타인 의원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할 때 필요한 부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스티븐 패독 씨도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프스탁이라고 부르는 이 부품을 써서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했는데요. 이 부품은 인터넷에서 $100에서 $200 사이에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인터넷에서 이런 부품을 사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파인스타인 의원이 선보인 법안은 전면적으로 총기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동 소총 불법 개조를 막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현행법에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하튼 라스베이거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이 총기 규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전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법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원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코닌 원내총무는 범퍼스탁 사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총기 개조 금지 법안을 검토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공화당 하원 쪽은 어떻습니까?
네, 카를로스 코르벨로 의원이 자동소총 개조 부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수 성향 하원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를 이끄는 마크 메도스 의원도 관련 법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요. 빌 플로레스 의원은 논란이 된 부품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목요일 미국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총기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범퍼스탁이 뭔지 몰랐다면서 이런 부품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총기협회 NRA 역시 범퍼스탁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총기 규제 법안은 불가능해도 개조 부품 판매 금지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 같은데요. 자 사실 총기 규제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그간 공화당이 반대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버지니아 공과대학 총기 난사 사건 때 대용량 탄창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공화당이 막았고요. 5년 뒤에 커네티컷주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자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공화당 지도부가 막았습니다. 네.
작년에도 총기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6월에 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때는 테러 요주의 명단에 오른 사람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 역시 공화당 쪽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공화당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총기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관련법을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수요일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버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마크 워너 부위원장이 마련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그간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중간 보고회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도우려고 러시아가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고 또 트럼프 진영이 이를 위해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미 연방의회와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죠.
네. 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핵심은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 상원의원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의 평가를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미국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이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 분석을 내놓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개입설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정보기관들의 판단에 동의를 한 겁니다.
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버 의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아주 똑똑하고 또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모든 선거 캠프와 선거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at I will confirm is that the Russian intelligence service is determined, clever, and I recommend that.
버 의원은 또 러시아의 개입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위원장인 워너 의원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활동을 중단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도 중요한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까?
네, 간단하게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할 일이 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도 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 위원장은 내통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됐습니다. 먼저 러시아 측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선거 책임자인 존 포데스타 씨의 이메일을 해킹했고요.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를 이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21개 주의 선거 전산망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입니다.
네. 자, 주선거 시스템에 침입하려고 했다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표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개표 전산망이 아니라 유권자 등록 전산망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일 뭐 개표 관련 전산망에 들어갔다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주 정부들은 개표 전산망과 유권자 등록 전산망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육류나 가금류에 들어가는 항생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요. 자, 최근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결정을 했군요.
네, 샌프란시스코 시 의회가 지난 화요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조례는 관내에 있는 대형 식료품 판매 업체들이 자신들이 파는 육류와 가금류에 들어간 항생제와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켜야 할 이 업체에 코스코라든가 세이프웨이, 월마트, 타겟, 또 홀마켓 등 홀푸드 마켓 등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축산 농가에서 육류나 가금류를 키울 때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가축에 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성장을 촉진하려고 예방 차원에서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하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보호단체나 환경단체들은 이 축산 농가가 항생제를 남용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항생제를 남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항생제가 직접 고기나 가금류를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주지는 않는다는데요. 다만 가축에 항생제를 남용하면 약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육류나 가금류의 내장에서 자라는 이 슈퍼박테리아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 해 약 200만 명이 이 박테리아에 감염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항생제 남용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규제가 없었을까요?
네, 연방정부는 이미 항생제의 안전성이나 항생제 잔존 허용 수치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확산하자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성장 촉진 목적으로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최근에 통과된 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조례는 연방정부의 조처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식료품 판매업체의 매장에서 팔리는 모든 육가공품의 항생제 사용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이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당 조례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항생제 투여 평균 일수, 투여 비율, 그리고 투여 양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번 조례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판매업체뿐 아니라 육류나 가금류를 공급하는 업체도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되니까 사실 부담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네. 관련 업계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계 이익을 대표하는 북미 육류연구소, 또 캘리포니아 식료품업체협회 등은 이 조처로 육류나 가금류의 소매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해당 조처가 더욱 강화된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식료품 판매 업체들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엘비스가 군복무를 독일에서 했다죠?
그렇습니다. 18개월 동안 탱크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네, 엉덩이를 흔들면서 노래하던 가수가 탱크를 모는 일을 했다니 정말 너무나 다른 모습이네요.
네.
자, 그런데 아무리 군대지만 이 엘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독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도 궁금하네요.
네, 독일에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들어서 환호를 했습니다. It was some kind of surprise that welcome the German fans gave me. I just couldn't believe it. It was as wild as anything back home. 엘비스는 한 인터뷰에서요, 독일에서도 미국이나 다름없이 팬들이 몰려들었다면서 자신도 그런 환호에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복무 중에는 어머니의 타계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장차 부인이 될 여성 프리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미 육군 장교의 딸인데요. 그때 프리실라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죠.
네. 1960년에 제대를 하고 고향인 멤피스로 돌아오는데 자, 그때 이 프리실라는 어떻게 됐나요?
따라왔죠.
네. 네.
그리고 196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프리실라가 21살, 엘비스는 32살 때였죠.
네. 자, 그리고 이때 태어난 리사 마리가 나중에 또 한 명의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마이클 잭슨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엘비스가 제대 후에도 인기가 변함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It's Now or Never, 또 Are You Lonesome Tonight, 이런 노래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노래는 차례로 빌보드 차트 싱글 부분 1위에 올라갑니다. 놀라운 인기 유지죠. Is your heart
filled with pain? Shall I come back? 자, 그런데요, 이 빌보드 차트라는 게 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빌보드 차트란 미국의 빌보드라는 잡지사에서 매주 발표하는 미국 팝 뮤직의 인기 순위를 말합니다. 이 음반 판매량, 방송 횟수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어서 미국만의 순위가 아니라 이 세계 대중음악의 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짐작이 가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제대 후에 영화 출연 요청도 계속 들어오죠.
네, 이 제대 후에 출연한 첫 번째 영화는 군인의 공익적인 면을 부각시킨 GI 블루스라는 것이었습니다. GI는 일반 사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제대한 1960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또 음반 차트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해인 1961년은 영화 블루 하와이의 열기로 가득 찬 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도 흥행에 성공을 했지만 주제가 이 블루 하와이가 크게 히트를 했죠.
네,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서 20주간이나 1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요.
네.
상위 10위권까지 치면은 39주간을 머물렀다고 하니까요. 그 인기가 그야말로 초대형이었죠. Night and you and
blue. 달콤한 목소리로 부른 그 유명한 Can't Help Falling in Love가 나온 것도 바로 이 무렵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1961년 6월에 발표한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였죠. Something for Everybody와 함께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엘비스는 1960년부터 1967년까지 단 한 차례의 콘서트만 치른 채 영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시 음악 무대로 돌아왔을까요?
1968년 12월 3일인데요. 미국의 NBC 방송국이 엘비스의 복귀 프로그램을 특집 방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는데 4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방송으로 엘비스는 노래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자, 이어서 세계적인 오락의 도시죠.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죠.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 서부 반사막지대인 네바다주에 인공적으로 만든 오락과 연예, 도박의 도시인데요. 여기서도 엄청난 인파를 끌어모았다죠.
네, 예를 들면요. 1969년 7월에 4주간 총 57회 공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척 많은 공연을 했는데요. 네. 총 관객이 무려 13만 명이나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명한 공연은 1973년 1월에 있었던 이 하와이 공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73년 1월 14일 하와이에서 알로하 프롬 하와이라는 텔레비전 쇼 공연이 열렸는데요.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30개국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필리핀, 홍콩, 베트남 등 40여 개국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이때 생중계를 시청한 사람의 수가 무려 10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아폴로 11호로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본 시청자가 6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ABC의 하와이 공연 시청자가 10억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반응이네요.
네. 자, 이 공연은 인공위성을 통한 최초의 생중계였다는 점에서 방송 역사에도 길이 남을 사건이기도 했죠.
네. 자, 하지만 이 하와이 공연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누린 마지막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로는 이렇게 큰 무대가 없었으니까요. 또 이후에는 새로운 곡도 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공연 때마다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네.
인기마저 내려간 건 아니고요.
네. 엘비스는 상도 많이 받았죠.
네. 음악계 최고의 상으로 알려진 그래미상을 1967년에 받았는데요. 그 후로도 두 차례나 이 상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처음 그래미상을 받은 노래가 종교적인 음반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부터 이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었고요. 또 몸무게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살 빼는 약을 먹었고요. 또 통증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그 통증 약도 또 많이 먹었고요.
자, 게다가 이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의 건강을 해치게 됐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엘비스는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나 공연을 할 때, 그러니까 공연 여행을 갈 때요.
네.
부인 프리실라를 절대 동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또 프리실라가 집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허용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결국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고요. 1972년에 프리실라는 엘비스를 떠나고 맙니다.
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엘비스는 극도의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비스가 마지막 낸 음반은 무디 블루라는 음반이었고 그중 히트한 곡이 내려간다는 의미의 Way Down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종착점을 향한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 곡을 지금 들어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경쾌한 그런 곡이긴 해요.
예.
엘비스는 어쨌든 1977년 8월 16일에 테네시주 멤피스 자택에서 숨지고 맙니다. 이 처음 보도는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부검 결과 여러 가지 약물이 체내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네,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의 우상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멤피스 그레이슬랜드에 있는 그의 저택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보다 더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네, 타계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6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이곳에 찾아서 그를 추모하고 또 그의 노래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지금까지 로큰롤의 황제로 불리우는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그럼 먼저 Matthew와 Sonia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이죠.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Matthew는 Sonia에게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영화관에서 사람들의 핸드폰, 그러니까 손전화기 벨이 영화 중에 계속 울리면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하니까 소냐도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나도 그래. It really gets on my nerves.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 또는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my nerves 입니다. You know, many things can get on your nerves and it can definitely irritate you. 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거나 짜증나게 할 수 있죠?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your nerves, it simply means that it irritates you or annoys you.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신경을 거슬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한다거나 야구르게 한다는 의미죠. Someone else's actions or words can get on your nerves if they do it over and over again and you want them to stop.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사람이 이제 좀 그만하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s phrase, get on your nerves, can be used to describe all the things that are bothering you, such as homework, the weather, even the hole in your jeans, or the fact that you can't find your favorite show on television.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 폴의 노래 함께 하시죠. 이미 결혼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Me and Mrs. Jone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e and Mrs. Jones, we got a thing going on. Me and Mrs. Jones.
both know that it's wrong, but it's much too strong to let it go now. We meet every day at the same cafe, 6:30, and no one knows she'll be here. Holding hands, making all kinds of plans, while the jukebox plays our favorite song. Me and Mrs. Jones, Mrs. Jones, Mrs. Jones, Mrs. Jones. We got a thing going on. Both know that it's wrong, but it's much too strong to let it go now. We gotta be extra careful that we don't build our hopes up too high, 'cause she's got her own obligations, and so do I. Me and Mrs. Jones, Mrs. Jones, Mrs. Jones, Mrs. Jones, we got a thing. We both know that it's wrong, but it's much too strong to let it go now. Well, it's time for us to believe it. It hurts so much, it hurts so much inside. Now she'll go her way, and I'll go mine. Tomorrow we'll meet the same place, the same time. Me and Mrs. Jones, Mrs. Jones, Mrs. Jones, Mrs. Jones. Got a thing going on.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추가한 새로운 미국 입국 금지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행정명령 13780에 포함됐던 6개국 중 5개 국가 출신들의 입국 금지 조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입국 금지 조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북한 정부는 미국 정부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정보 공유 관련 필요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은 이민과 비이민을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민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검증하는데 비협조적입니다. 테러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민에 대한 송환에도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와 직계 가족들은 사업이나 여행, 비이민 등을 목적으로 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차드는 테러 척결과 관련해 미국의 중요한 협력국이지만 테러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입국 금지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드 출신 이민자의 입국이 금지되고 사업이나 관광 비자 발급도 중단됩니다. 이미 입국 금지 대상이었던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역시 이번 새 포고문에도 포함됐고 다만 수단은 제외됐습니다. 이라크 시민은 미국 정부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해 입국 금지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는 안보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은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며 안보와 관련해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을 미국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